교독해드립니다.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주의 말씀을 깨닫는데 누리고, 저희는 악한 자들이라 주의 말씀을 깨달아도 또 그 말씀을 전인이 합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시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그 큼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안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성취가 우리에게 아직 없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때때로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취의 삶,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삶,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닙니다. 아마 어떤 무속에 찾아가면, 점치는 자를 찾아가 본다면 이 시대에 특이하게 많은 사람들이 점이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도 점을 치는 거 좋아하고 점을 친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아무튼 그런데 가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욕망을 잘 파악하여서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 잘 먹고 잘 사는 삶,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와 성취를 누리는 삶을 사는 어떤 비결이라든가 이런 걸 주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말 이 복됨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 힘이 있어서 믿음을 따라 사는 분들 중에서는 기꺼이 손해보고 또 때때로는 목숨까지도 잃는 것을 즐거이 여기면서 그렇게 믿음을 따라간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견고히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는 없는 걸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은 언제나 미래인 걸까? 이 땅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 손으로 붙잡을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3장 우리가 생각하려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손에 조금이라도 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본문은 12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봉독했는데요. 23장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알려주는데 그 나이를 알려줍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것이 그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몇 살에 죽었는지를 기록된 거의 유일한 여성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사라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단어가 되풀이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슬퍼했다는 것, 얼마나 많이 슬퍼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라는 그 이 땅의 삶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이제 다 그러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누가 죽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아브라함도 죽을 것입니다.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죽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도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죽습니다. 사라도 죽고 그 다음 아브라함도 죽는다면 그 죽음은 죽음 앞에서 어떤 허물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2절 말미에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죽음은 허무가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라도 죽었고 나도 죽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을 사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땅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헤브론이다 이렇게 말해줘도 되지만 가나안 땅이다. 서울이다. 그러면 한국 땅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헤브론이면 가나안인 줄 아는데 가나안 땅이다 라고 굳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시면 19절에도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밭 굴에 장사였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기서도 다시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다. 그러면 뭐 헤브론은 그 가나안에 있지 이렇게 할 텐데 가나안 땅이다라고 밝힙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하신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이다 그러면 굉장히 귀에 듣기 아주 좋게 들립니다. 약속의 땅이다. 그런데 좋게 들리지만 약속의 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근데 아직 성취가 안 된 땅이죠. 아직 실제가 아닌 땅입니다.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 아무런 소유가 없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7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기 뭐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만 하신 겁니다. 약속은 있으나 아브라함의 소유는 발붙일 만한 땅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만 있고 그러나 발붙일 만한 땅도 없는 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발붙일 만한 땅도 없는 채로 없는 채로 지금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그 친족들을 다 떠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그런데 그게 언제인가 하면 400년 후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발붙일 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약속의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죽을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400년 후에 주실 것이지만 그건 너무너무나도 나중,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그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실현하실 것이다.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한 그 땅이 될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백성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 내가 증거를 남겨야겠다. 아브라함은 그 죽음 앞에서, 큰 슬픔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이걸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늘 유업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한 사람이 되신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잡고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에 지지 마시고 무기력에 지지 마시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가야 합니다. 약속의 실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서 그 실현을 붙잡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땅을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부터 해서 고대의 땅 거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자기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 중요한데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소유지라는 단어입니다. 소유지.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을 때 발붙일 땅이 없었다.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유업이 바로 소유지라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가나안을 너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했을 때 이 기업, 유업,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는 같은 단어를 소유지라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소유지. 아브라함은 발붙일 조그만 땅도 자기 소유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실 그 재산으로 말하면 부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돈을 많으면 어디에 투자하겠는가 그러면 예, 저도 뭐 돈만 있으면 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소유로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다. 외지인이다.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소유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지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장할 곳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낯설게 또 느껴지는 것은 땅을 살 거면은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땅 사겠소 하고 개인 간 거래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절차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복잡한 어떤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외진이었고 땅을 소유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그 땅 거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땅을 사려고 했습니까? 땅값이 오를까봐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그래서 그가 무슨 소유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소유할 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정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착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은 있지만 한 번도 그 땅을 내가 야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여기다 한번 땅을 사볼까? 내가 돈도 많은데 그런 생각을 가져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브라함은 땅을 삽니다. 그런데 매장지를 삽니다. 우리 많은 걸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땅을 사는데 드디어 소유를 갖는데 그 소유는 뭔가? 매장지.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17장 8절에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그 약속이 이 소유지인데 그 같은 단어인데 아브라함은 매장할 소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또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소유를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유를 사는데 소유지로서 정말 유업을 갖는 거죠. 소유지, 유업으로 갔는데 매장지로서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을 소망하면서 산 것이고 그리고 그가 산 것은 소유지로 산 것은 매장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23장에서 땅에 하나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딱 하나에 관심이 있었는데 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묘지를 쓸 수 있는 그 굴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 주인이 팔 때 그것만 파는 게 별로 이렇게 자기 이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도는 정말 아무 소유도 안 갖는 것이고 정말 매장지만 갖는 거였는데 묘지 주인이 밭까지 이제 여러분 보시면 밭까지 팔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외지인이지만 인정받는 외지인이었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뭘 돈 주고 매장지를 사냐고 우리가 그런 사이냐고 그냥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세요.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냥 갖다 묻으면 되지.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선의를 거절하고 무조건 사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려는 것은 뭐냐면 소유지로 주는 게 아니라 사용할 권한을 주는 겁니다. 사용권. 그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유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사라의 시신이 거기다 장사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시신이 부패한 다음에는 그 사용권은 다시 그들이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할 땅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7절에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사라를 묻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장할 소유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만 보면 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에브론이라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리고 9절 말씀에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굴을 지금 아브라함이 청하고 있는 건 굴이었습니다. 굴. 그 굴. 그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를 처음 갖는데 매장할 그 굴을 그걸 원하고 그걸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부터 보면 에브론은 굴이 아니라 밭도 주겠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절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서 에브론은 보신 것처럼 굴만 주는 게 아니죠. 11절에서 그 밭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그냥 가지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11절을 보면서 이것은 그러니까 의도는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 있죠. 우리도 왜 뭐 이거 주면 이런 걸 이렇게 세 번 거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11절은 그냥 예의상 한 말이다라고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진짜 가격을 치를 때 15절 보시면 굉장히 비싸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5절 보시면 내 이제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상사하소서. 그래서 비싸게 부르고 에이 뭐 그거 아무 상관 없죠 이렇게 하는 이제 아마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거래하는 어떤 풍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값을 이거 굉장히 높게 잡은 땅값이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11절에서 그냥 가지십시오라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죠. 만약 그냥 가지라고 했다면 이렇게 비싼 가격을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싼 가격을 불러서 이제 파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터를 살 때 50세겔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이지만 그런데 밭과 굴을 사는데 400세겔이니까 이거 굉장히 비싸게 부른 가격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재물이 많다는 걸 다 알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걸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걸 보면서 좀 비싼 가격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브론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부른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제 당시에 이렇게 거래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거래 문서들이 발견되면 지금하고 똑같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을 부르면 여기서 아이 좀 깎읍시다 이렇게 하고 아이 그럼 또 이렇게 부르고 또 이렇게 깎읍시다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첫 가격을 이렇게 부른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깎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6절에 깎는 장면이 없고 바로 그 가격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이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되고 이제 밭과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밭에 있는 굴, 그 주위에 있는 나무가 다 아브라함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처음으로 자기 소유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약속의 땅에 자기 소유주를 갖는데 그것은 정착을 위한 땅이 아니죠. 정착을 위한 땅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저 매장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만을 원했습니다. 매장지.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않습니다. 땅을 구입했지만 거기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여전히 나그네로 알았고 나그네로 아는 채로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매장지를 자기 소유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 그 땅을 소유하는데 매장지만을 소유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만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자리만, 그 묻힐 곳만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실현이 될 확인할 그 땅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유업입니다. 아브라함 그 약속의 그 실현의 증거를 지금 맛을 보고 있는데 그 맛은 매장지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 자기가 죽을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실현의 증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이라는 이것은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제 다 거기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보겠습니다. 29절부터 해서 33절까지 이렇게 한번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해쪽 땅 비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세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제 50장 가보시면 12절, 50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특이하게도 지금 이 묻힐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내가 어디에 묻히리라. 어디에 묻히리라. 여러분 24절, 그 50장 24절과 25절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26절에 보면 입관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관 장면만 있고 매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안 하는 것은 안 한 거 아닌가. 매장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렇게 향재료를 놓은 상태로서 그냥 있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메어다가 가나안에 가서 장사하라. 지금 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생각했고 가나안에서도 나그네요, 애굽에서도 나그네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이제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알았던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가면은 이것을 구체화하여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의 유고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요셉의 이 유언을 믿음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약속을 믿고 매장지를 사고 약속을 믿고 거기에 묻히고 거기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을 것을 맹세한 것처럼 요셉도 자신이 떠날 죽어가면서 자기 뼈를 이제 여기다 두지 말고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자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갔죠. 정말 그 부와 권력을 그만한 부와 권력을 가지면 그 시대에 산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진짜 바로 그 다음 아래이니까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영원히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내 땅이 아니다. 여긴 내 땅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런 부, 이런 권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는 내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야곱, 그 묻힌 그 땅, 나도 거기에 가서 묻혀야 되겠다. 나도 그 나라에 포함된 사람이다. 나도 하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을 나도 받을 자이다. 그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약속의 실현을 믿고 그 증거를 가지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묻힐 곳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매장지, 유일하게 그러니까 털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죽을 자리.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죽을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도 묻힐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이 살아가길 원했고 후손들이 정말 다 거기 가서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매개체가 매장지였습니다. 죽을 곳, 죽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죽음 너머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 하나의 나라를 예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낯선 자로 사는 거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이 있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야, 뭐 저렇게 비싼 돈을 치르고 저런 쓸데없는 데를 사나 이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저런 가치 없는 것을 사나 이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냥 묻힐 때만 가는 것이지 뭐 정착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 가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것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낯선 자로 살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뭔가, 근데 주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 이 하루를 정말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저녁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지만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야, 저 피곤한데 그거를 주일에 가서 아침부터 또 저녁에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들이실 그 나라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여기서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유지입니다. 소유지. 이게 우리의 죽을 자리입니다. 죽을 자리. 부분적인 성취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러나 넉넉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기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으나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이 있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도 그러나 이렇게 복된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의 조그만 그 소유를 이 주일날 우리가 또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들을 그 약속들을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시고 묵상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그러나 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복된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것들이 어려울지라도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